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터키 당국에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전투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테러 단체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군과 교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터키군과 시리아 반군 동맹들은 최근 엿새 동안 시리아 국경 도시 자라블루스와 그 주변 지역에서 ISIL과 또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이 터키의 반 ISIL 활동과 국경과 자라블루스 사이 지역 안보를 위한 모든 일을 적극 지지하지만 자라블루스 남부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쿠르드군은 최근 시리아 만비지와 자라블루스 남쪽 약 40km 부근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서쪽 약 30km 부근에서 ISIL 반군들을 압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해커들이 이달 초 미국 내 두 개 주의 선거 자료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전한 야후뉴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애리조나와 일리노이주가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선거위원은 해커들이 유권자 약 20만 명의 개인정보를 훔친 뒤 지난달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열흘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리조나주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에 따라 지역 사법당국에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최근 민주당 전국위원회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 정부의 소행일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오늘 필리핀 의회에 출석해 중국이 중재재판소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또 중국과의 공식 협상 혹은 양자회담을 시작하게 될 때 중재재판소의 판결문 맥락 안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지난 2012년 스카보로 암초를 점유한 뒤 필리핀 어민들의 접근을 거부하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재재판소는 결국 지난달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할 역사적인 명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항공편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공산국가 쿠바에 취항합니다. 쿠바에 취항하는 첫 민간 항공편은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을 출발해 쿠바 산타클라라에 도착하는 제트블루사 소속 여객기입니다. 알프레도 코르데로 쿠바 민간 항공청장은 쿠바로 들어오는 미국 항공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로 취항하는 미국 항공편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하루 110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법은 여전히 대부분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은 불허하고 있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 방문과 출장, 취재와 교육 목적의 방문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에서 지중해를 건너던 6,500명의 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와 몇몇 협력기구들은 어제 리비아 북부 해상에서 40여 차례의 구조작전을 벌였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침몰하는 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해안경비선까지 헤엄치는 난민들의 모습과 아기와 어린이를 구조선에 옮겨 싣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앞서 그 전날에도 같은 곳에서 1,100여 명의 난민이 구조됐습니다. 브라질 상원은 오늘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합니다.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상원의원들은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휴대용 손전화, 이동식 손전화는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도 바로바로 손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때문에 요즘에는 이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더 이상 쉽게 공중전화기를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영국의 명물이었던 빨간 공중전화 부스도 이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26년 만에 공중전화 설치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전화의 등장 이후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줄곧 감소하던 공중전화가 다시 늘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일본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지진과 같은 각종 재난이 잦은 일본에서는 재난 시에 손전화로 통화량이 몰리면서 잘 되지 않거나 먹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반 공중전화가 아닌 재난 시 비상 연락을 위한 특설 공중전화 설치를 더욱 늘린다고 하는 건데요. 이 전화는 통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규제가 이루어지는 고정전화나 손전화는 달리 통화 규제를 전혀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추억의 공중전화는 아니지만 사람을 살리는 공중전화의 귀환, 반갑게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2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미터,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1도, 신의주 15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5에서 17도, 함흥 17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에드 시런의 노래입니다. 저 모든 별들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All of the Stars 함께 감상해 보시죠. It's just another night. And I'm staring at the moon. I saw a shooting star and thought of you. I sang a lullaby by the waterside and knew if you were here, I'd sing to you. You're on the other side as the skyline splits in two. Miles away from seeing you, but I can see the stars from America. I wonder, do you see them too? So open your eyes and see the way our horizons meet. The lights will lead into the night with me, and I know these scars will bleed, but both of our hearts bleed. All of these stars will guide. I can hear your heart on the radio. It beats. They're playing Chasing Cars, and I thought of us.
time you were lying next to me. I looked across and fell in love. And so I took your hand back through lamplit streets and knew everything led back to you. So can you see the stars over Amsterdam? Hear the song my heart is beating to. So open your eyes. See the stars from Americ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오는 일요일 중국 항저우에서 막을 올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고요. 최근 터키군이 시리아 내부의 쿠르드족 민병대와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아직도 사회적 계급 차별이 존재하는 인도에서 최하층민 계급자들이 대대적인 항의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벌써 G20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한창이라고요?
예,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는 일요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은 벌써 행사 준비를 마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중질서 향상 운동을 진행하는 등 홍보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입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오늘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춘 각국 정상들의 중국행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G20 정상회의 개막일까지 아직 며칠 남았는데요. 이 캐나다 총리가 좀 일찌감치 중국을 향하는군요.
예.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중국을 방문하는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G20 정상회의 개최지 항저우로 가기에 앞서서 베이징과 상하이에 들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잇따라 만날 계획인데요. 중국 정부는 캐나다와의 관계 설정 수준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트리도 총리의 중국 방문이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상호 관심사를 양국 지도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중산층 시장에 캐나다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트뤼도 총리가 중국 지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문제가 전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캐나다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인데요. 지난 한 해 양국 교역 규모가 659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집안 대대로 중국과 인연이 아주 깊다고요.
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아버지인 피에르 트뤼도가 1968년부터 1979년까지 그리고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두 차례 총리를 지낸 총리 집안 출신인데요.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는 서방 국가 지도자 가운데에서 손꼽히는 친중국파였습니다. 피에르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는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에 중국과 전격 수교 조치를 단행했고요. 중국 공산당 창시자인 마오쩌둥과 회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캐나다는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전임 스티븐 하퍼 총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접견해서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는가 하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줄기차게 비판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양국은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이 G20에 맞춘 홍보 활동이 한창이라고 앞서 전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주부터 다양한 G20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G20 국가들의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의 조사기관들이 공동으로 G20 국가 국민 9,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가 3위, 영국이 4위, 독일이 5위에 올랐습니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들은 중국을 미국과 함께 세계 양강으로 인식하는 주요 국가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라면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중국의 외교 공관을 노린 자폭 테러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예,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인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중국 대사관 정문에서 오늘 자폭 테러범에 의한 폭발이 일어나서 테러범이 숨지고 대사관 직원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극단적인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 누가 무슨 이유로 이번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는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고 관련 조치와 신속한 사건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국의 G20 개최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G20 행사와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가 대상과 의제 또 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예, G20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 8개국 G8에 중국과 한국, 호주를 비롯한 신흥국을 더한 19개 나라들과 유럽연합이 모인 국제경제현안협의체입니다. G20 회원국 정상들은 1년에 한 차례 모이고요. 이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수시로 모여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진행되고요. 이에 앞선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같은 곳에서 G20 비즈니스 서밋이 열립니다. 경제 당국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이는 이 행사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천여 명이 참가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리바오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G20 정상회의 설명회를 통해서 이번 정상회의 관련 행사의 모든 일정은 G20 설립 목적에 맞도록 경제부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비롯한 외교 안보 현안은 의제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구조 개혁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또 에너지 문제, 반부패 협력 관련 사안들이 이번 G20의 주요 의제라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전체 회의에서는 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 참석 지도자들 간의 개별 회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G20 일정을 전후로 주요 참가국 지도자들 사이에 개별 정상회담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개막 전날인 3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들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등과 관련한 대북한 추가 제재 방안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세계 경제와 기후변화, 또 이란 핵 합의 이행 상황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터키가 이웃나라 시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지상군을 파견했는데요.
네.
그런데 현지에서 ISIL과 싸우기보다는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데 좀 주력하고 있어서 미국이 지금 저지를 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 걸쳐서 자치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민병대 페슈메르가가 최근 ISIL 격퇴전에서 전과를 올리면서 시리아 내부의 ISIL 전열이 흩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 ISIL을 물리치겠다면서 시리아에 파병했던 터키가 쿠르드와의 전투에 몰두하면서 하루 만에 쿠르드족 민간인 3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제 국방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터키가 이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당초 터키는 말씀하신 대로 ISIL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 군대를 보냈는데요. 최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내부의 터키군의 군사작전이 ISIL은 물론이고 쿠르드족을 함께 겨냥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쿠르드족은 터키 내부에서도 강력한 소수민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내부의 쿠르드 무장세력의 전진을 막아서 터키 내부의 쿠르드족 반군과의 연합을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터키 측에 쿠르드족 공격을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터키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터키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성명 직후 터키의 오메르 첼리크 유럽연합 담당 장관은 터키가 어떤 테러 조직과 싸울지에 대해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면서 쿠르드족 무장 세력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을 대하는 미국과 터키의 견해 차이가 눈에 띄는군요.
예, 시리아 내부의 쿠르드족 민병대 페슈메르가는 ISIL 격퇴전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대 ISIL 전투에서 지상군 역할을 맡는 시리아 민주군의 주력 부대가 바로 이 페슈메르가인데요. 이 페슈메르가 병력이 지상에서 진격하고 또 미국과 러시아 등이 공습으로 지원하는 전투 형태가 최근 크게 효과를 보면서 시리아 내부에서 ISIL의 세력 지역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이 쿠르드 민병대가 터키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일 기회를 노리는 테러 집단이라고 보고 공격에 나선 겁니다.
네, 이 터키와 쿠르드족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요?
예, 쿠르드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터키 등지에서 떠돌아다니는 소수민족입니다. 인구가 3천만 명에 달해서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민족인데요.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 상황을 독립국가 건설의 호기로 보고 미국이 주도하는 ISIL 격퇴전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 역사를 통틀어서 쿠르드족이 독립국가 건설을 시도할 때마다 자국 영토를 내줘야 할 것을 우려한 터키가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100년 가까운 악연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13년 쿠르드족 자치정부 설립을 허용한 이라크와 또 일찌감치 자치권을 허용했던 이란에 비해서 탄압으로 일관했던 터키 정부의 정책이 쿠르드족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사회적 하층민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죠.
예, 인도에서는 시민들의 사회적 계급을 4단계로 나눈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가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 카스트에서 속하지 못하는 최하층의 이른바 불가촉 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층민들이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요.
예, 지난달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작은 마을인 우나에서 4명의 천민계급 남자들이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쇠사슬로 자동차에 묶여서 여러 남자들로부터 나무 몽둥이와 허리띠, 쇠막대로 무참하게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상위 계급의 남자들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전국의 천민계급 인도 국민들의 대대적인 항의 시위를 한 달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천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대우가 인도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죠.
예, 지난 한 달 동안 인도 언론에는 천민들의 억압된 삶에 대한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13살 소녀가 단지 사원의 수도가에서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는가 하면 인도 고유 무술 경기에서 상위 계급을 이긴 천민이 공격받은 일도 있었고요. 또 가난한 천민 부부가 22루피, 미국 돈으로 30센트 정도의 외상값을 갚으라 라는 상위 계층 상점 주인의 요구에 따르지 못해서 흉기에 마구 찔려서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인도의 국가범죄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700명이 넘는 천민이 단지 천민이라는 이유로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법으로 카스트 계급 제도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폐해가 남아 있는 건데요.
네.
자, 이렇게 최근 시위가 인도 사회에 만연한 계급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천민 출신 인도인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요.
예, 특히 젊은 층들의 인식 변화가 인도 사회를 바꿔줄 것으로 천민 출신 인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민 출신 작가인 찬드라반 프라사드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들은 굴욕을 참지 못하고 굴욕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예전엔 상위 계급 힌두인들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습에 따랐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대규모 시위 사태가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해커들로 보이는 외국 해커들이 최근 미국 두 개 주의 선거자료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늘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실시되는 상원의원 예비선거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정이 발효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새로운 드론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외국 해커들이 미국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두 개 주의 선거 관련 전산망이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 외국 해커들이 미국 내 두 개 주의 선거 전산망을 공격했다면서 미국 전역의 선거 관리들에게 보안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내 두 개 주라고 했는데 어떤 주를 말하는 겁니까?
네, FBI가 확실히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야후뉴스는 일리노이주와 애리조나주의 유권자 등록 전산망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 존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5일 이 선거관리 관계자들과 전화회의를 열고 연방사이버보안관리들이 전산망의 보안성을 점검하게 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전산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표를 집계하는 것에 관련한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리노이주의 경우 해커들이 2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정보를 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운영을 10일 동안 중단해야 했습니다.
네, 애리조나주는 어떻습니까?
네, 애리조나주의 경우에는 해커들이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빼내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FBI는 이 각 지역 당국에 컴퓨터 보안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는 이 외국 해커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산망에 침입한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트를 통해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돼서 큰 논란이 일었었죠. 데비 워서만 슐츠, 이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 워서만 슐츠 의장이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이 당시 사건의 해킹 그 배후에 러시아 해커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같은 해커들의 소행입니까?
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FBI가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 IP 주소 8개를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IP, 최소한 한 개는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의 배후가 이 러시아 정부에 속해 있는 그런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관리들은 러시아 등 외국 세력이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미국 전산망에 침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미국의 선거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중요한 선거도 이번에 실시되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의 경우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의원 435명을 이번에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임기가 6년인 연방 상원의원은 2년에 한 번씩 이 3분의 1을 새로 가는데요. 올해는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34명을 새로 뽑습니다. 그런가 하면 델라웨어주와 인디애나, 미주리, 뉴햄프셔주 등 이 12개 주에서 또 주지사 선거가 실시됩니다.
네. 자, 본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11월 8일에 실시됩니다만 자, 여기에 앞서서 주별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를 치르는데요. 오늘이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와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하는데요. 이 특히 이 두 주에 이 공화당 상원의원 예비선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명한 공화당 정치인 두 명이 오늘 이 재선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선거에 도전하기 때문인데요. 플로리다주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애리조나주에서는 존 맥킨 상원의원이 오늘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섭니다.
네. 자, 모두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인물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맥케인 의원은 2008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던 정치인이고 또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선에서 이 주류 공화당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오늘 예비선거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플로리다주의 상황을 보면 오늘 공화당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기업인 출신인 카를로스 베르프 후보를 누르고 이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올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상원의원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이 주의 권고에 따라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역시 이 루비오 후보에게 재선 출마를 권고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마르코 루비오 후보를 뭐 꼬마 마르코, 이 리틀 마르코라고 부르면서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경선이 다 끝난 뒤에는 루비오 의원의 재선 출마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루비오 의원 역시 이 경선 과정의 앙금을 뒤로하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죠.
네, 자, 루비오 후보가 예비선거에서는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본선거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산이 있는지요?
네, 다소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앨런 그레이슨 하원 의원이 오늘 예비선거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루비오 후보가 이 그레이슨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이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것이 이 루비오 후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애리조나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존 맥케인 현 연방 상원의원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켈리 워드 후보의 지지를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맥케인 의원의 승리가 예상되긴 합니다. 최근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맥케인 의원이 55% 대 29%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예비선거 전날인 어제 이 80세 생일을 맞았는데요. 이 맥케인 의원의 도전자인 월드 후보는 올해 47살입니다.
네. 자, 두 후보 간의 나이 차이가 33살이나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의사 출신인 월드 후보는 그런 나이 차이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 맥케인 후보에 대해서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몸이 약하다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맥케인 후보가 거의 40년 동안 워싱턴에서 의정 생활을 해왔다면서 너무 오래 정치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이 발표한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이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드론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행기를 말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이 소형 드론을 날리는 것이 허용되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새 규정이 기업들이 보다 쉽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드론 조종 면허증만 있으면 드론으로 이 소규모 상품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또 농경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드론을 날릴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호작업에도 사용하고 또 교육이나 연구용으로도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하지만 다 허용되는 건 아닐 테고 이 드론 운행에 대한 제한사항도 있겠죠?
네. 이 드론의 무게가 먼저 이 25kg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드론만 해당하는 거고요. 또 최고 속도가 시속 약 160km를 넘어서도 안 되고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약 120m까지입니다. 또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드론을 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범위에서 드론을 날려야 하고요. 드론 조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이 드론이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낮에만 날릴 수 있고 야간 운행은 금지됩니다.
네. 자, 이렇게 규정을 보면은 다소 좀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 이유 아무래도 안전과 보안상의 문제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날리는데 제한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또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은 좀 완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이 비행기 조종 면허를 소지해야만 했는데요. 비행기 조종 면허를 따려면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 드론 조종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간단한 시험만 통과하면 이 드론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자, 드론 조종 면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월요일이 첫 드론 면허 시험 날이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첫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 드론 조종 자격을 얻기 위해서 미 전역에서 3,300여 명이 응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업용 드론에 대한 미국인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상업용 드론 시대를 열기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발맞춰서 연방항공청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미국의 대형 IT 업체나 또 물류 업체들이 이 드론을 이용해서 원거리 상품 배달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과 인터넷 검색 전문 업체인 구글, 그리고 미국 최대의 인터넷 상품 거래 사이트인 아마존 등이 이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드론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대형 드론을 이용한 원거리 배달이기 때문에 이번 규정의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재 원거리 제품 배달을 위한 드론 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건 트레이너의 노래 들어볼까 하는데요. 내가 널 잃을 것처럼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Like I'm Gonna Lose You 함께 들어보시죠. I found myself dreaming in silver and gold Like a scene from a movie that every broken heart knows We were walking on moonlight and you pulled me close Split second and you disappeared and then I was all alone I woke up in tears with you by my side Breath of relief and I realized No, we're not promised tomorrow So I'm gonna love you like I'm gonna lose you I'm gonna hold you like I'm saying goodbye
of an eye just a whisper of smoke you could lose everything the truth is you never know so I'll kiss you longer babe any chance that I get I'll make the most of the minutes alone with no regrets let's take our time to say what we want use what we got Before it's all gone
So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다음 달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정세와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보니 전 세계의 눈과 귀는 이 기간 온통 중국으로 몰리게 될 텐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G20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20이 뭔가요?
G20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안과 세계 정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모임입니다. G20은 보통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번역되는데요. 여기서 G는 영어 그룹의 머리글자고요. 숫자 20은 회원국 수를 의미합니다.
G20 회원국.
G20 국가는 흔히 G7이라고 하는 주요 선진 7개국과 12개의 신흥 경제국, 그리고 유럽연합 의장국 등 20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유럽연합은 순번제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그해 의장국이 이미 G20의 회원국일 경우 그 해에는 19개의 나라로 일정을 진행합니다. G20개국은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그룹은 호주와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고요. 2그룹은 인도와 러시아, 남아공화국, 터키입니다. 3그룹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멕시코고요. 4그룹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5그룹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인도네시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원국 가운데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요.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가 그해 의장국이 돼서 정상회의를 이끌게 됩니다. 정상회의 개최국은 그해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들과 일정 등을 정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2016년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중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한국은 지난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폐막식에서 한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내용 한국 YTN 방송 보도로 들으셨는데요. 한국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G20의 설립 목적.
G20은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 위기로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요. 1999년 국제통화기금 IMF 연차총회에 참가한 G7 재무장관들은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선진국 모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신흥 경제국들로 범위를 넓힌 G20이 창설됩니다. 첫 회의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는데요. G20 회의는 출범 초에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해서 세계 금융 안정 등 주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협력 모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이 G20 재무장관 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에 초청해서 국제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했습니다.
G20 속의 G7.
G20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선진 7개국 G7의 탄생은 1970년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오일 쇼크, 이른바 석유 파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모임인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석유 생산을 급격히 줄이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자 1975년 프랑스의 제안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6개국 정상이 프랑스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게 시초입니다. 여기에 이듬해 미국의 제안으로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 체제가 구축됐고요. 냉전 종식 후에는 러시아가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다가 1998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G8 체제로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러시아를 정상회의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G20의 영향력.
현재 G20의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이들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모두 합하면 무려 전 세계 85%에 달하고요. G20 국가들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G20이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겠습니다. G20 사무국은 따로 없고요. 의장국이 1년 동안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의 당시에 서울이나 파리에 상설 사무국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본과 이탈리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G20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들로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제의 대부분이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주요 현안별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자국의 입장만 밝히는 모임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2016 항저우 G20 정상회의
동시의 판단과 주장
중국 당국은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의 한창입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를 혁신, 활력, 연동, 포용을 구축하는 세계 경제로 정해놨습니다. 정치나 경제, 군사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건데요. 특히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급적 다루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주요 20개국 G2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e fried. To be fried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fried. In today's conversation, Tony tells Arden that he is fried. Well, what does that mean, to be fried? We'll find out.
그럼 토니와 아든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You know what? Let's just stay home and eat.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don't have the energy to go out.
You're right. You do look exhausted. I'll make a hearty meal for you, so go wash up first.
Thanks. You're the best wife.
본문에서 아든은 토니에게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우리 오늘 밤 저녁 먹으러 가는 거지? 라고 물으며 오늘 밤의 약속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토니는 You know what? 있잖아. Let's just stay at home and eat. 그냥 집에서 먹자 라고 하네요. 토니에게 아든과의 약속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어서 토니는 피곤한 목소리로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나 오늘 회사에서 정말 긴 하루를 보냈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I don't have any energy to go out.
그리고 난 외출할 힘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You know what? Let's just stay home and eat.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don't have the energy to go out.
You're right. You do look exhausted. I'll make a hearty meal for you, so go wash up first.
Thanks. You're the best wife.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e fried. Fried, F-R-I-E-D. To be fried입니다. Fried is the past tense for the word fry, F-R-Y. The fried는 fry, F-R-Y. Fry의 과거형인데요. When something is fried, 무언가가 fried 될 때, it means that it has been cooked in hot oil. 그 의미는 뜨거운 기름으로 요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So for example, fried or scrambled eggs and toast are commonly served for breakfast here in America. But we can also use the word fried in a different way. 그러나 fried라는 단어를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요. When someone is very tired, exhausted, and mentally drained, 누군가 너무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진이 빠질 때, you can say that they are fried. 여러분은 they are fried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You look really tired today. 너 오늘 정말 피곤해 보여 라는 말에 Yes, I'm fried. 나 피곤해 죽겠어. Yesterday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어제 공부하느라고 밤샜거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e fried. To be fried.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You know what? Let's just stay home and eat.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don't have the energy to go out.
You're right. You do look exhausted. I'll make a hearty meal for you, so go wash up first.
Thanks. You're the best wife.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e fried. 녹초가 되다. 너무 피곤하다. To be exhausted and mentally drained. To be fried. 꼭 알아두세요.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7년 8월 30일) 오늘 미 국회 상원은 연방 대법원 판사로 더굿 마샬 판사의 임명을 인준했습니다. 이로써 마샬은 미국 연방 대법원 최초의 흑인 판사가 됩니다.
Have gotten on a television network or radio and spoken as the chief executive of this government to the good people of the South, urging them to support.
1908년 미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에서 한 식당 종업원의 아들로 태어난 마샬은 어렸을 적부터 극심한 인종차별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에 마샬은 성장하면서 헌법에 쓰인 자유의 보장에 관해서 생각했고 자유의 보장은 백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을 위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후 1933년 마샬은 워싱턴의 하워드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이후 법조계에 입문한 마샬은 남부주들이 예비선거에서 흑인 유권자들을 배제한 이른바 스미스대 올라이스 판결 그리고 인종에 따라 공립학교에 입학을 분리시킨 이른바 브라운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 등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마샬은 1967년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 최초의 흑인 판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마샬은 현재까지도 미국 시민권 운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41년 8월 30일) 오늘 고향의 봄 봉선화를 작곡한 한국음악의 선구자 홍남파 선생이 4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홍남파의 본명은 홍영호로 그는 1898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의 재능을 보인 남파는 17살 때 전문음악기관인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수학하고 20살 때는 일본으로 건너가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1920년 한국에 돌아온 홍남파는 봉선화의 원곡인 애수를 작곡합니다. 봉선화는 홍남파 선생이 바이올린 곡으로 작곡한 이 애수에 5년 뒤 김형준이 가사를 붙여 만든 곡으로 한민족의 한과 서름이 깃들어 있어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의 한민족의 대표곡이 됐습니다. 이후 고향생각, 옛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가곡을 남긴 홍남파 선생. 그는 1941년 오늘 4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